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진정한 통일은 무엇이죠? 바로 온전한 통일입니다. 하나의 정치 체제로 또 하나의 법, 또 하나의 제도 가운데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든 연방제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하나의 체제로 또한 하나의 통치 체제 아래 통일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통일은 하나의 통치 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도 우리와 동일하게 통일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노래를 불렀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통치로 통일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통일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통일되는 그 나라, 그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자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이 세상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모든 우주는 하나님과 다시는 화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돈시킨 무질서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오셔서 이 혼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단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죄의 해결책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곧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합하시기 위해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 우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화목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량, 죄사함,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은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죄를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죄사함은 온 우주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재통합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통일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언제 실현이 되냐 하면 바로 9절에 나와 있듯이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실행으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가 찾아 그 실행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계획, 바로 그것을 이루실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섭리하십니다. 과정과정마다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찾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과정과정마다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집이라는 그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한 이 법, 규범이라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경륜, 오이코노모스, 바로 이 말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골로새서와 누가복음에서 경륜이 아닌 직분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기 위해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섭리해 가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단어로 순화시키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 온 세상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찾아 그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우리 개인을 넘어선 온 우주적인 회복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구원만을 다룰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우주적인 회복과 온 우주적인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 또 때가 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회복,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 회복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물론 핵심입니다. 또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정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그림 안에서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의 효력을 우리는 또한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피 흘리심, 그 효력, 그리고 그분의 구속은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셨고 또한 죄로 인해 화목할 수 없었던 무질서로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자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즉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들, 사랑, 평화, 공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물론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을 보면은 이 통일 앞에 빠진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다시라는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다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과거에 그렇게 통일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은 단지 그 하나의 캐리커처일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거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로는 케팔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케팔라이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다시라는 아나를 빼면은 케팔라이오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명사용으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머리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이 단어를 전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신다는 그 말은, 재통일시키신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통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통치체제 아래 자신을 머리로 이 세상을 완성될 그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할 자들, 회복시킬 이 땅을 통일시키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또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눕고 또 소와 함께 거느며 다니는 바로 그 화목된 그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있는 그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세상,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통일이, 그 화목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그 지긋지긋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불합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것은 이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금과 같습니다. 이 계약금, 이 보증금은 담보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담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을 먼저 맡기고 나중에 그것을 환불하면은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맡길 때 이 담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자신의 비싼 반지가 있거나 자신의 비싼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환불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이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바로 이 보증금은 나중에 환불해야 할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것에 그 일부를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동일한 종류입니다. 그 동일한 종류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보증으로 그것과 같은 종류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같은 열매입니다. 즉 성령님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동일한 것과 최종적인 것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동일한 종류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그냥 뭐 어찌어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치셔서 그것으로 보증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동일한 종류의 것을 받았으니 그 하늘나라의 그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며 시기하며 또한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일한 종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그 나라,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나라와 그 땅의 그 삶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통일되는 그 회복되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또한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그냥 어찌어찌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의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오니 동일한 열매, 마지막에 받게 될 그 열매, 동일한 열매로 내 마음에 계시오니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임직자 선거를 위해 또한 CCC를 위해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구원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주 안에서 회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